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 이스라엘 최고의 전사였던 거인 사냥꾼 다윗 말이죠. 그 위대한 왕이 가장 평화롭고 안전해야 할 왕궁 침대 위에서 아주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네, 진짜 가장 방심하기 쉬운 곳에서 넘어졌죠.
맞아요. 근데 반면에 타국에 끌려가서 막 아무런 힘도 없던 그 노예 소년 요셉은 아주 치명적인 유혹을 이겨내고 훗날 제국을 구하는 영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완전히 대조적인 결말을 맞이했죠.
그러니까 유혹 앞에서는 막 우리가 용맹하게 맞서 싸우는 것보다 오히려 겉옷까지 버려두고 막 꽁지 빠지게 도망치는 그 약간 비겁해 보이는 행동이 사실은 최고의 무기이자 승리의 전략이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우리의 심도 있는 탐구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진짜 기대가 되는데요.
네, 오늘은 막 자극이 말 그대로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 현대사회에서 성적 유혹, 이걸 어떻게 이길 것인가라는 굉장히 본질적이고 또 현실적인 주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아주 핵심적인 고민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수천 년 전에 어떤 고대 문헌을 넘어서 오늘날 우리의 일상에 아주 살아 숨쉬며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그 강력한 설교 말씀을 바탕으로 대화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룰 이 설교 말씀이 주는 통찰이 진짜 엄청나거든요.
그니까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시간의 목표는 아주 분명합니다. 내손 안에 스마트폰, 이걸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유혹의 알고리즘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켜내는 완벽한 해답이 되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아주 중요한 목표네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설교 말씀이 그리는 그큰 그림 있잖아요. 그 출발점을 먼저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설교 말씀의 가장 막 탁월하고 신선한 점이 뭐냐면요. 보통 우리가 죄나 유혹, 막 금지에 대해 경고하기 전에 먼저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 아름다움이요?
네네. 우리는 흔히 종교적인 맥락에서 이 성적인 부분을 다룰 때막 되게 억압적이고 금기시 되고 약간 어딘가 부정적인 것으로 치부할 거라는 선입견을 품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왠지 막 숨겨야 할것 같고, 말하면 안될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맞아요. 하지만 이 설교 말씀은 정반대의 선언을 딱 합니다. 성은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너무나도 경이롭고 선하며 진짜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거죠.
와, 아름다운 선물. 그러니까 구원이란 게 단지 우리가 사후에 막 천국에 가기 위한 티켓을 얻는 게 아니라 세상의 왜곡 때문에 파괴된 그 창조의 아름다움을 이 땅에서부터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런 통찰이 저도 참 인상 깊더라고요.
네,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적인 그림 중 하나거든요.
근데 여기서 솔직한 약간 의문이 하나 고개를 드는데요. 성이 그렇게 막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왜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토록 막 엄격하고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걸까요?
그 부분 많이들 헷갈려 하시죠? 그 설교 말씀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했다. 이 구절을 보면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마음의 상태만으로도 막 엄청난 정죄를 받는 것 같아서 되게 무겁게 느껴지거든요.
네, 사실 숨이 턱 막히는 구절일 수 있죠. 그러니까 길을 걷다가 막 아름다운 대상을 보고 본능적으로 시선이 가는 거. 이건 약간 자연스러운 인간의 생리적 반응 아닌가요? 막 쇼윈도 오래 쳐다봤다고 절도죄로 체포하는 약간 그런 느낌도 들고요.
쇼윈도 비유 진짜 재밌는데요. 그 부분에서 참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거나 무거운 죄책감을 느끼곤 하시거든요. 당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아주 막 편리하고 피상적으로만 해석을 했어요.
아,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본 거군요.
그렇죠. 육체적으로 선을 넘는 행위, 그 행위만 안 하면 내면이 어떻든 간에 자신은 도덕적으로 아주 깨끗하다고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얄팍한 논리를 부수고 죄의 진짜 뿌리가 자라나는 지점인 마음의 동기를 정확히 꿰뚫어 보신 거죠.
마음의 동기라. 오, 그게 딱 경계선이 되겠네요.
네, 여기서 핵심은 본능과 의도의 경계선입니다. 막 길을 걷다가 우연히 시야에 들어온 아름다운 사람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거, 그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스러운 미적 감각이에요.
아, 아름다운 걸 아름답다고 느끼는 건 죄가 아니다.
네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정죄하신 것은 그 시선이 머물면서 시작되는 의도적인 상상의 단계입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라 시선을 탁 고정시키고 머무는 거군요.
맞아요. 대상을 끌어들여서 머릿속에서 막 시뮬레이션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죠.
아, 그 부분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읽었던 그 뇌과학 관련 연구 결과가 딱 떠오르는데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어떤 행동을 구체적으로 막 상상하고 즐길 때 우리 뇌에서는 실제로 그 행동을 할 때랑 거의 똑같은 신경 회로가 막 활성화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뇌과학적으로 완벽히 입증된 사실이죠. 뇌는 진짜 현실과 생생한 상상을 잘 구분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이미 음욕을 품고 상상을 즐긴다는 게 단순한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 물리적으로나 막 신경학적으로나 이미 그 행동을 할 완벽한 준비를 마친 상태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네, 소름돋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기회랑 환경만 딱 주어지면 진짜 언제든 방아쇠가 당겨질 수 있는 그 장전된 총을 주머니에 딱 품고 다니는 거랑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겁니다. 상상은 결코 막 무해한 백일몽 이런 게 아니에요. 상상은 행동을 위한 가장 강력한 리허설이자 준비 단계거든요. 설교 말씀은 이 지점을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합니다.
진짜 무서운 말씀이네요.
네. 자연스럽게 시선이 갈 수는 있지만 그 시선을 거두지 않고 대상을 내 머릿속 무대로 딱 끌어들여서 쾌락의 도구로 막 소비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영혼의 파괴를 동반하는 마음의 가늠이 되는 겁니다.
와, 머릿속 무대로 끌어들여서 쾌락의 도구로 소비한다.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그 치명적인 리허설이 어떻게 실제 현실의 비극으로 이어지는지 그 설교 말씀에 등장하는 두 명의 역사적 인물 있잖아요. 다윗과 요셉. 이 둘의 이야기가 아주 완벽한 대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대비를 이루는 두 장면이죠.
네, 제가 오프닝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요. 저는 이 두 사람의 대처 방식을 딱 비교해보면서 유혹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진짜 깊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 두 인물의 이야기는 진짜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심리의 가장 깊은 곳을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교보제입니다. 먼저 다윗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네, 다윗은 왜 무너졌을까요?
다윗의 비극은 왕궁 옥상을 막 거닐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우연히 보게 된 것, 사실 그 자체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아, 본 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진짜 문제는 바로 그 다음 순간, 즉 시선 처리의 실패에 있었습니다. 우연히 시선이 딱 닿았을 때 즉시 고개를 돌리고 그 자리를 무조건 피했어야 했거든요.
맞아요. 아차하고 눈을 감든가 돌아섰어야 했는데.
네. 하지만 다윗은 그 시선에 길게 머무르면서 머릿속에 상상 스위치를 켜버린 거죠.
결국 장전된 총의 방아쇠를 스스로 당겨버린 셈이네요. 그 찰나의 상상이 거대한 정욕으로 확 불타오른 건데 그 설교 말씀을 보면 이 정욕이라는 감정의 아주 파괴적인 속성을 날카롭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이 정말 뼈를 때리는 분석이죠.
그러니까 정욕은 결코 막 기다림을 모른다는 거. 그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막 하루같이 기다렸던 그 숭고하고 이타적인 사랑, 그거랑 딱 비교해보면요. 다윗을 집어삼킨 정욕은 진짜 오직 즉각적이고 이기적인 만족만을 막 맹렬하게 탐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 결과가 결국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음으로 내몰고 자기 가정을 완전히 파탄내는 끔찍한 파멸로 이어진 거고요.
아주 정확한 분석입니다. 참된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기다릴 줄을 알아요. 하지만 정욕은 대상을 오직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깎아내리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아예 없습니다.
와, 수단으로 깎아내린다? 진짜 잔인하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요셉은 이 막 폭주하는 정욕의 기관차 앞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막 물리적으로 옷을 붙잡고 유혹하는 그 진짜 절체절명의 순간에 유혹이랑 막 대화를 시도하거나 자기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아, 거기서 막 나는 이길 수 있어 이러지 않았다는 거군요.
음행을 피하라 라고 명확하게 권면을 하거든요.
피하라고 딱 적혀 있군요. 맞서 싸우라가 아니라.
네. 영적인 마귀와는 막 전신갑주를 입고 맞서 싸워야 하지만요. 내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육체적 정욕 앞에서는 맞서 싸우려 되는 것 자체가 나의 의지를 맹신하는 엄청난 교만이라는 겁니다.
유혹 앞에서는 내 의지를 믿는 것이 곧 교만이다. 이거 정말 깊이 새겨야 할 문장이네요. 보통 우리는 막 어려움이 닥치면 도망치지 말고 막 당당히 맞서 이겨내라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자기계발서에서는 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요. 하지만 뇌과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미 막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분비되고 시뮬레이션이 쫙 시작된 상태에서는 그 인간의 빈약한 의지력 가지고는 본능적 시스템의 폭주를 막을 수가 없다는 뜻이군요.
네, 그건 인간의 힘으로 제어할 수 있는 영역이 이미 지나간 겁니다.
그럼 요셉이 막 뽕지 빠지게 도망친 거는 결코 비겁한 게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정확히 인지한 사람만이 선택할 수 있는 아주 가장 용감하고 지혜로운 생존 전략이었네요.
맞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거, 즉 환경 자체를 차단하는 게 유일한 해답이라는 걸 요셉은 본능적으로 또 직관적으로 알았던 거죠.
와, 근데요 전문가님, 여기서 우리 현대인들이 직면한 가장 아주 뼈아픈 딜레마가 딱 등장을 합니다. 요셉이 위대했던 건 사실인데 그는 어쨌든 그 유혹의 방위에서 문을 확 열고 밖으로 뛰쳐나가면 상황이 일단 종료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간이 분리되면 유혹의 대상도 멀어지니까요.
네, 장소적 분리가 가능했죠. 하지만 오늘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이나 저희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그 유혹이 꽉꽉 찬 방을 아예 바지주머니 속에 쏙 놓고 다닙니다.
아, 스마트폰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아요. 바로 스마트폰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막 무한한 연결망이죠. 도망칠 곳이 없어요.
진짜 너무나도 통찰력 있는 지적이십니다. 고대의 유혹이 어떤 특정한 물리적 시공간에 딱 국한되어 있었다면 현대의 유혹은 시공간의 제약을 완전히 초월해버렸습니다.
진짜 언제 어디서나 막 터지잖아요.
네. 내 방 침대 위, 막 출퇴근길, 지하철, 심지어 화장실에까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아주 은밀하게 추적하고 따라다니죠.
네. 그래서 설교 말씀에서 막 현대사회의 미디어 환경을 가리켜서 그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음료가 지배하는 시대라고 표현한 게 진짜 뼈저리게 와닿더라고요.
음료라는 단어가 참 강렬하죠.
처음에 그 단어를 딱 들었을 때는 막 그저 종교적인 어떤 은어인가? 약간 옛날 말인가? 싶었는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단순히 타락한 어떤 한 인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기 위해서 막 천문학적인 자본 그리고 아주 고도의 심리학, 알고리즘 이런 게 총동원된 거대하고 매혹적인 시스템 그 자체로 상징하는 거더라고요.
네, 사람의 영혼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 같은 시스템이죠.
맞아요. 우리의 영혼을 막 서서히 마비시키고 세속적인 쾌락에 푹 중독되게 만드는 거대한 그물망. 진짜 무섭습니다. 스마트폰 시대에 도망친다는 건 막 거대한 땜에 난 미세한 균열을 목숨 걸고 막는 것과 같달까요?
아, 땜의 균열. 정말 와닿는 비유네요. 그 시스템의 가장 무서운 점이 뭔지 아세요? 아주 작고 무해해 보이는 그 호기심의 얼굴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아, 처음에는 진짜 별거 아닌 것처럼.
네네. 처음에는 누구나 다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어요. 딱 한 번만 클릭해 보는 거야. 이 정도는 뭐 언제든 끊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딱 5분만 봐야지 이러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작은 타협들이 막 반복이 되면 우리 뇌의 보상회로는 점점 더 크고 더 자극적인 도파민을 막 미친 듯이 요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중독의 본질이거든요.
내가 아예 변해버리는 거군요.
네, 중독 상태에 딱 이르게 되면 영적이고 인격적인 그 내부의 브레이크 시스템은 완전히 고장 나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막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거든 찌고 내버리라, 이런 아주 섬뜩할 정도로 극단적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와, 눈을 빼고 막 손을 자르라니, 솔직히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세상에 온전한 신체를 가진 사람이 나만 하진 않겠네요.
다들 막 장애를 걷고 살아가겠죠, 진짜로 자른다면.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제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막 피가 철철 흐르는 과격한 비유를 사용하셨는지 아주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아, 이게 물리적인 신체 훼손을 명하시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파괴하는 이 유혹의 시스템, 즉 스마트폰 중독이나 은밀한 미디어 습관을 딱 끊어내기 위해서는 마치 진짜 내 살점을 막 도려내는 것과 같은 엄청난 고통과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철저한 환경 설정과 아주 단호한 결단을 촉구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냥 막 마음먹기 정도가 아니네요.
그럼요.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내 일상의 그 편리함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가. 막 스마트폰에 강력한 차단 앱을 굳이 설치하고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그 수고로움, 그걸 감수할 수 있는가?
와, 그거 진짜 자존심 상한 뭐 불편한 일이잖아요.
네, 죄와 싸우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꺾고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에 나의 연약함을 막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이 말씀은 현대의 우리에게 이런 아주 치열한 물리적 영적 투쟁을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 정도 각오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군요.
네, 적당한 선에서 막 타협하려는 그 안일한 태도로는 결코 이 거대한 알고리즘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요.
아, 살점을 도려내는 결단 없이는 시스템을 이길 수 없다. 정말 서늘하면서도 아주 명쾌한 진리입니다. 근데 전문가님,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이죠?
만약에 우리가 진짜 독하게 마음을 딱 먹고 스마트폰을 금고에 딱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막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모든 외부 자극을 완벽하게 차단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완벽한 격리 상태네요?
네, 환경 설정은 완벽해졌죠. 근데 그렇게 물리적인 차단을 딱 해낸다고 해서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막 끊임없이 꿈틀거리는 그 근본적인 갈망 자체까지 아주 깔끔하게 싹 사라지는 걸까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도 공감하시겠지만 욕구라는 건 무작정 억누르고 가둬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풍선 효과처럼 엉뚱한 곳에서 막 더 귀괴한 형태로 터져버릴 수도 있죠.
맞아요. 억누르기만 하면 결국 터지더라고요.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막 하지 마라, 참아라, 무조건 끊어내라 이런 방어적인 태도에만 너무 집중을 해왔거든요.
교회에서도 보통 그렇게 많이 배우잖아요. 네네. 하지만 단순히 환경을 통제하고 막 욕구를 억누르는 금욕주의, 그것만으로는 결코 완전하고 지속적인 승리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설묘 말씀은요, 유혹을 차단하는 방어전을 딱 넘어서서 우리 내면의 이 근본적인 갈망을 대체 어떻게 또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 이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아, 진짜 이 부분에서 저는 그 설교 말씀에 인용되었던 C.S. 루이스의 놀라운 통찰, 이게 바로 떠올랐어요.
아, 영광의 무게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네, 우리가 권력이나 돈, 혹은 오늘 다루는 이런 성적인 쾌락에 막 미친 듯이 집착하면서 목말라 하는 진짜 이유가 사실은 그 방향성이 잘못되었을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궁극적인 대상,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부르짖는 영적인 목마름이라는 내용 말입니다.
네, 정말 엄청난 관점의 전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쾌락을 너무 막 강하게 원해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그 가장 위대하고 충만한 기쁨이 뭔지 모른 채 너무 시시하고 얄팍한 쾌락에 쉽게 만족해버리는 게 문제다. 이 역설적인 시각이 저한테는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C.S. 루이스의 그 유명한 통찰을 정말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네요. 인간은 애초에 유한한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채워질 수 없는, 오직 무한하신 하나님만이 꽉 채울 수 있는 그 거대한 내면의 공간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었거든요.
아, 애초에 그 사이즈가 다르다는 거군요.
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끝없이 막 바닷물을 들이마시면서 갈증을 달래려는 조난자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짜디 짠 세속의 쾌락을 마시면 마실수록 영혼의 갈증은 더 극심해지고요. 결국 더 자극적이고 막 파괴적인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아, 바닷물 비유. 전문가님의 말씀을 딱 듣다 보니까 저도 머릿속에 아주 현대적인 비유가 하나 선명하게 그려지는데요.
어떤 비유죠? 궁금하네요.
그 우리 인간의 영혼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막 듬뿍 담아내도록 설계된 아주 거대한 용량의 고전압 전기차 배터리, EV 배터리 같은데요.
네네.
지금 우리는 그 거대한 차를 세상의 말초적인 쾌락이라는 아주 조그만한 5와트짜리 그 스마트폰 충전기에 꽂아두고 있는 셈이네요.
아, 5와트짜리요. 충전 속도가 진짜 상상이 가네요.
그러니까요. 5와트짜리로 충전하니까 뭐 순간적으로 한 1, 2% 정도 찔끔 충전되면서 잠깐의 위로나 쾌감은 딱 느낄 수 있겠죠. 근데 차에 시동을 걸고 막 힘차게 달리기엔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가다가 멈춰버리겠죠.
결국 늘 배터리 부족, 방전에 시달리면서 그 작고 초라한 충전기 옆을 한시도 떠나지 못하는, 아예 콘센트에 딱 묶여버린 노예 상태. 이것이 바로 중독의 영적인 실체 아닐까요?
와, 5와트 충전기와 고전압 전기차 배터리. 이거 너무나도 직관적이고 진짜 완벽한 비유인데요. 우리는 내면의 그 거대한 탱크를 채우기 위해서 완전히 엉뚱한 곳에 플러그를 꽂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왜 안 차지? 왜 안 차지? 하고 있는 거고요.
그쵸. 결국 우리가 이 유혹의 노예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뿐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벅찬 고백이 단순한 지식의 차원을 넘어 내 삶의 생생한 실제가 되는 거거든요.
부족함이 없다. 100% 완충됐다는 거네요.
네네. 나를 온전히 채우시는 압도적인 만족, 즉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과 평안을 맛본 사람만이 세상의 시시한 5W짜리 유혹들을 향해서 막 미련 없이 플러그를 뽑아버릴 수 있는 법이니까요.
더 크고 완전한 만족에 쫙 들어올 때 비로소 작은 유혹들이 막 자연스럽게 튕겨져 밀려나는 거군요. 이렇게 본질적인 갈망이 하나님으로 다 채워졌을 때 비로소 부부관계 안에서의 성 또한 온전히 제자리를 찾게 된다는 그 설교 말씀의 연결도 진짜 아름다웠습니다.
네,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하죠.
그 성은 내 텅 빈 욕조를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의 에너지를 막 착취하고 소비하는 이기적인 배출구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딱 허락하신 언약의 울타리 안에서 내 배우자의 기쁨을 구하고 또 서로에게 흠 없는 순결을 선물로 탁 내어주는 가장 고결하고 이타적인 사랑의 실천이 된다는 점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상에 막 떠들어대는 나의 욕구 해소를 중심에 두는 왜곡된 성 가치관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그 창조 본연의 눈부신 아름다움이 바로 거기에 딱 있는 거죠.
와, 참된 기쁨을 발견함으로써 가짜 쾌락을 완전히 이겨낸다. 오늘 나누고 있는 이 깊이 있는 통찰들이 그냥 머리로 이해되는 걸 딱 넘어서서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과 저의 일상 속에서 실제적인 능력으로 막 나타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게 되네요.
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자, 이제 이 치열하고도 은혜로운 대화의 여정을 서서히 좀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는 유혹에 맞서는 어떤 환경 차단의 중요성도 알았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 내면을 꽉 채워야 한다는 진리도 깨달았습니다.
아주 굵직한 해답들을 찾았죠. 하지만 이 막 거대한 유혹의 파도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결론은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매 순간 철저하게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어제 내가 유혹을 이겨냈다고 해서 오늘 찾아오는 유혹 앞에서도 끄떡 없을 거라는 보장은 진짜 그 어디에도 없거든요.
맞아요. 방심하면 바로 무너지더라고요.
네. 인간의 알량한 의지나 어떤 도덕적인 훈련만으로는 이 시대를 집어삼킨 거대한 쾌락의 흐름을 절대로 자력으로 거스를 수가 없죠. 설교 말씀은 이 영적 전쟁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고 강력한 문구 하나를 딱 선포합니다.
네. 어떤 문구죠?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나를 죽인다. 이것은 적당한 타협이나 공존이 절대 불가능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와. 생존. 진짜 치명적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 말씀이 지시하듯이 우리는 매일, 아니 매 순간 아주 치열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엎드려 구해야 합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의 주도권을 꽉 쥐고 장악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육체의 탐욕을 딱 끊어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아... 매 순간 성령의 통치하심을 구하는 치열하고도 겸손한 영적 전쟁. 오늘 설교 말씀이 던져준 아주 묵직하고도 날카로운 메시지들이 저의 생각과 마음을 막 깊이 뒤흔드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나누면서 다시 한번 영점이 맞춰지는 느낌이네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심도 있는 나눔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내면에는 어떤 파장이 일고 계신가요? 저는 이 시간에 문을 닫으면서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C.S. 루이스의 통찰, 그 OW 충전기의 비유를 한 단계 더 깊이 탁 발전시켜서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이고도 진지한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네요.
만약에요, 우리가 그토록 은밀하게 막 부끄러워하면서 느끼는 그 끈질긴 성적 유혹과 육체적 갈망이 사실은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찢어질 때 지르고 있는 나 지금 너무 배가 고프다. 나 좀 제발 살려달라. 이런 처절한 비명소리라면 어떨까요?
와, 영혼의 비명소리.
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수백 번 결심해도 막 가장 끊어내기 힘들고 아주 지독하게도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그 특정한 유혹의 패턴을 오늘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단순히 여러분의 도덕성이 막 부족하다거나 의지력이 약해서 생기는 그저 나쁜 버릇 정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이면을 봐야 한다는 거군요.
맞아요. 어쩌면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현재 하나님의 어떤 특성을 가장 뼈저리게 결핍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짚어주는 영적 진단서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막 끊임없이 자극적인 이미지를 찾는 것은 영혼이 깊은 위로와 안식을 갈망하기 때문일 수 있고요.
네, 그 공허함을 채우려는 거죠.
또 누군가가 은밀한 관계에 집착하는 것은 절대적인 막 소속감과 사랑을 원하기 때문일 수 있으며 또 누군가가 쾌락에 탁 탐닉하는 것은 이 팍팍한 삶 속에서 잃어버린 그 벅찬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정말 전곡을 찌르는 통찰입니다.
오늘 당장 혹은 오늘 밤에 홀로 있는 그 고독한 시간에 또다시 그 익숙한 유혹의 슬그머니 막 방문을 두드릴 때요. 무작정 막 자책하면서 고통스러워하기에 앞서서 가만히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 영혼아, 너는 지금 진짜로 무엇에 굶주려 있는가? 네가 세상의 쓰레기통을 뒤지면서까지 진짜로 채워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는 과연 무엇인가?
아, 스스로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질문이 되겠네요.
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 막 찢어질 듯한 깊은 목마름을 고스란히 다 끌어안고요. 마실수록 갈증만 더하는 세상의 짜릿짠 소금물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그 거대한 배터리를 완벽하게 충전해 주실 영원한 생수이신 하나님께로 아주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오늘도 성령 안에서 넉넉히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고 눈부시게 승리하는 일상 보내시기를 기도하며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